예, 말씀 한번 같이 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379페이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예, 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마음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이 있고 권위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가 이제 교회 가는 아들에게 5불짜리 하나랑 1불짜리 하나를 건네줍니다. 얘야, 교회에 가거든 이 5불짜리는 헌금을 하고 1불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갔다가 이제 저녁에 돼서 이제 집에 왔는데 아들이 5불짜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 이거 헌금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1부를 드렸습니다. 저는 5부를 드릴 때보다 1부를 드릴 때더 마음이 기쁘거든요.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더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물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예배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날 때, 아, 오늘 예배는 만족스러워. 아, 기뻐. 이게 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우리의 시간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온전한 예배, 주님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는 짧게 두 사사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소사사라 이렇게 이름 붙여 읽었고 있습니다. 그 사사에 대한 기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인생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사사는 어떤 사사일까에 대한 견해가 서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여기 나와 있는 이두 사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드온이나 이런 드보라보다는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죠. 이런 사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생소한 이름의 사사입니다. 어떤 설교자도 이두 사사를 통하여서 어떤 임무를 연구한다던가 아니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교훈을 이끌어내기에 그렇게 힘쓰지 못할 것입니다. 힘쓴다 할지라도 그만한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이겠죠.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사는 정말 별볼일 없고 하찮은 사사인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도 상당히 활동적이고 카리스마적인 그런 업적들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성경에 기록될 때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단서들을 통해서 이 사사들은 어떤 사사들인가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시키고 메시지를 삼을 것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볼때이 우리 본문이 있기 전 9장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아비멜렉에 대한 사건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뒤에는 입다라는 사사가 또 등장을 해서 또 길게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런 긴 사건들이 샌드위치처럼 자리 잡고 있고 그 사이에 이두 사사가 마치 연결고리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먼저 돌라사사라는 이 사사를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나온 사사이죠.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이 돌라사사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바로 아비멜렉이 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돌라사사에 대한 기록 중에서 가장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하는 그 1절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아비멜렉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이 필요했고, 그때에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돌라사사 기간 동안에 어떤 군사적인 침입이 있었는지, 어떤 외적의 침입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돌라사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 기록은 다른 사사들 속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잠깐 확인만 하도록 하죠. 사사기 3장 9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9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라. 예, 온니엘 사사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3장 마지막 절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삼갈이라는 사사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죠. 6장 14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래서 기드온 사사에 대하여서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사사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볼때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 돌라라는 사사 역시 우리가 읽었던 온니엘이나 삼갈이나 기드온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돌라라는 사사가 사사로서 가지는 그 주된 사역이 군사적이었는지 또는 행정적이었는지 또는 그둘 다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는 분명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보내졌고 그 구원을 이룬 구원사적 인물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돌라사사에 관해서 특징적인 것은 그에게 붙여지는 이 동사들을 보면 드보라 사사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죠. 일어나서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면 3일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사사가 된지 사사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죠. 다른 사사들 속에서 부분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그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 드보라 사사에게 있어서 이 모든 동사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걸 구체적으로 찾아보긴 어렵고요. 사사기 5장 6, 7절만 한번 보죠. 사사기 5장 6, 7절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예.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 가나안이 이 엄청난 그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것이죠. 20여 년 동안 억압을 했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을 때에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그와 아주 그 비슷한 구도로 지금 아비멜렉 사건 이후에 그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돌라 사사가 일어나서 3일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23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이 드보라 사사와 이 돌라 사사는 거의 비슷한 그 사사로서의 사역을 수행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야일은 다음에 나오는 야일은 어떨까요? 야일도 사실 돌라와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 있죠. 그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야일 사사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일 사사는 그저 자기의 자녀가 몇 명이고 자기가 가진 소유가 얼마냐 하는 그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이걸 두고 일부 학자들은 이 야일의 가족이 대가족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과 번영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땅이 평안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평온하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2년 동안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그곳을 다스리면서 그의 풍요와 위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 30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야일에게 있어서는 부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첩을 두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단한 부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당시에 대단한 부자가 아니면 개인의 소유로서 나귀를 둘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가 30마리의 나귀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과 또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누렸던 것이죠. 근데 이 야일의 사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느끼냐 하면 그도 분명 사사이어서 성경에 기록을 남기는데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행한 특징적인 사역이 전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그가 기록한 것은 다만 자기의 개인적인 기록과 자기 자랑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더라. 일반 다른 사사 속에서도 나타날 만한 그런 구절이 지금 이 야일 사사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단지 그 당시에 외적의 침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밖에도 이 야일의 사사의 전 인생을 놓고 메시지를 삼을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기록의 전부, 인생에 대한 그 모든 기록은 내가 자녀가 몇 명이고 나귀가 몇 마리이고 성읍이 몇 개이다라는 정도로밖에 기록할 수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사사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랑을 삼아야 할 것인데 지금 이 야일 사사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내가 자녀가 몇 명인데 우리 집에 벤츠가 몇 대이고 빌딩이 몇 채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로 우리 주위에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재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이 야일 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부러움을 살만한 그런 모습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는 기록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치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부와 권력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아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 사사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사와 그 후손들은 부와 권력 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나타날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 장래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을 거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의 침입에 대하여서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야일 사사는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길르앗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야일은 길르앗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그 아들들도 이 길르앗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7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치고 18년 동안 억압한 것이죠. 17절 18절 보시죠. 그때 이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예. 지금 이 암몬 자손의 그 억압에 대하여서 길르앗 거민 중에 어느 누구도 나설 용기가 없고 용사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야일의 그 자손 30명이 있었지만 그 30명은 다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야일 사사에 대한 인생의 이 기록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완악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건가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는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사들 중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유명한 그런 사사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두드러지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사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든가 뭐 에훗이라든가 드보라 같은 사사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사들 자체가 남다르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사사기 전반부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자요. 어떠면서 우리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의 메시지와 삼기 위하여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사들 중에서는 특별히 요란스럽지 않게 또 두드러지지 않게 감추어진 모습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두드러지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행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이 특별하고 뭐 재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알지 못하게 빛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주 겸손하게 감추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도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후자 쪽에 가까운 삶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돌나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야일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나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 돌나에 대한 기록은 단 2절에 불과합니다. 그 2절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나라는 사사는 다른 여느 사사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비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계를 한번 보시면 이 시계의 역할이 뭡니까? 애초에 이 시계를 발명한 사람이 이 시계를 두고 목적한 것이 뭡니까? 이 시계는 시계를 통하여서 지금이 몇 시인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계라는 것은 그 시간을 정확히 알리는 것을 그 사명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시계가 얼마나 비싸냐 싸구려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시계 중에 제일 비싼 시계가 뭡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롤렉스밖에 없습니다. 예, 롤렉스인지 로렌스인지 뭐 예? 그게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몇 개 박혀 있는지 그거는 2차적인 문제이죠. 아무리 비싸 보이고 막 반짝반짝 한다 그래도 시계가 가지 않으면 시계가 엉망이면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것은 시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시계가 없어서 그 월마트에 가서 5불짜리 시계를 사가지고 차고 다녔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말하자면 이 지금 돌나와 같은 인생이죠. 그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기에도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사였고 사사로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도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사용하시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담임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TV에도 등장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특별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반면 저같이 이렇게 인적이 드물고 사람들 방문이 적은 이 네이퍼빌이라는 시골에서 조용하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명세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참 겸손하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성공을 한 목사냐, 성공하지 못한 목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명하고 무명하고도 중요하지 않고 큰 목사냐 작은 목사냐 이런 거 다 무의미합니다. 큰 목사는 우리 조 목사님을 가리켜서 큰 목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조 목사님 키가 크시거든요. 185cm 정도 되니까 큰 목사님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의미로서 큰 목사를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다우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목사답다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답다라고 생각할 땐 뭘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인격이나 성품을 갖춘 그런 목사입니까? 그것은 1차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목사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마치 그 선지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불태워서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목사가 정직하지 않아도 좋고 착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직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왜 필요하냐 하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방해받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무명하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끔씩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 알기를 아주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습게 생겼는데 우습게 보니까 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게 나도 한번 나서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이 나의 존재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가서 나를 알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거기에 목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각자마다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계도 저 뒤에 큰 시계가 있는 것은 모두가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 물론 예배 시간에는 저만 볼 수 있습니다만 저 시계 한 3분 정도 빠릅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누가 교묘하게 예배 시간을 조금 빨리 끝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앞당겨 놓은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나서 시계를 좀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목사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신자 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혹시 지배적이진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소명이라는 그 단어에 의하여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있고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신자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내 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두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에클레시아의 어원은 칼레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셔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기도 내용 속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오고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들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걸 보면 너희를 부르신 자가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 부르신 자가 가진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너희는 그 부르신 자의 소망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신자들,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보시죠.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라는 것은 그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그 책임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르신 자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소명. 그랬을 때 소명은 영어로 컬링이죠. 그 컬링은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 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단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거치면서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고 부활신앙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이면 누구든지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를 주인 삼아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의 뜻을 따라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신자 된 소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런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소명입니다. 이 시카고네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어떤 그림이 연상되어지냐 하면, 그 신자들이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다 모여요.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곳에서는 빛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빛도 비추지 못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빛이 있는데 그것도 이 주일날마다 교회마다 빛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사발을 얹어놔가지고 그 빛이 전혀 새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신자로서 빛된 역할,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거리에 나가보고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면 가로등이 있죠. 이 가로등이 어느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과 그 일터가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어야 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된 사명이라고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따라서 그 생명의 빛을 옳게 비추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빛으로서 사용하는 신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저 바닷가에 있는 등대의 빛처럼 정말 그큰 빛을 비추게 해서 멀리서도 그 빛을 보고 오게 하도록 하는 그런 빛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방에 있어서는 촛불 하나만으로도 그 방을 밝히기에 충분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방에 등대가 들어있으면 그것처럼 몹쓸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장소,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빛을 언제나 밝힐 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이요. 그것이 지금 돌라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무명한 어떤 사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두 구절로 그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요약 가운데 있어서는 그러나 사사로서 가져야 할그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그 신자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또 신자된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이 야일사사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 문제인 것이죠. 야일사사는 사사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사사된 역할들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고 그 인생을 함축시켜 요약시켜 보면 그저 자녀 낳고 그 나귀를 사들이고 성읍을 짓는 그 역할밖에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신자로서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신자된 그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는 무지하고 간과하고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죠.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금요일 날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앞으로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계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 때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의 삶을 살았어도 그 삶을 이렇게 함축하고 요약해 보면 이것 이상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간 것 그 외에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롯의 때는 조금 더 다르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들은 더 사고 팔고 매매 활동도 하고 심기도 하고 뭐 경작하는 일도 하고 집을 짓는 어떤 건축의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 모든 것은 다 죄를 짓기 위한 그 방편과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신자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 60년, 80년 인생을 살고 나서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 요약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요, 비극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팔고 사고 뭐 집 짓고 그리고 없는 겁니다. 이 야일사사의 이 기록과도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삶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부자라고 하면 주로 주말마다 뭐 골프 치고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빌딩 몇 채를 갖고 있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그 부의 기준이 상상을 초월하죠. 뭐 대저택에서 사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보트를 뭐 소장하고 있고 또 뭐 차고에 가보면 최고급 승용차 수십 대 뭐 아주 고전적인 그런 차량도 수집을 하고 있고 뭐 전용 비행기를 두고 있고 돈이 많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 같아요. 뭐 불스 구단을 인수하고 뭐 싹스 구단을 인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내라고. 할 말이 없네. 그런데 어떡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사사이면 사사다운가를 보시고 신자이면 신자다운가를 보시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직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과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도 지금 어떤 면에서 이 야일사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 집은 뭐 이 저기 미국에 있는 부자의 대저택에 비하면 화장실만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그냥 등 따시고 밤에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눈 감으면 다 똑같습니다. 뭐 큰 집에서 있으나 뭐 작은 집에 있으나 눈 감으면 다 똑같은 건데 그 뭐 그걸 그러냐 말이에요. 뭐가 부러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은 자라니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하고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이 사사기의 기록처럼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기록한 그 생명책에 그저 먹고 마시고 얼마만큼 집 많이 갖고 이런 걸로만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인생이 없는 겁니다. 신자다운 모습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것. 이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면목이 없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의 이유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신자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된 역할 그리스도의 증인과 그리스도의 향기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수 있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